안녕하십니까. 양민입니다. 미국 대학 입학 길라잡이 오늘은 US News and World Report지가 선정하는 미국 대학 랭킹에 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12일 한 달 아직 안 됐죠. 미국 대학 랭킹 2013년도 에디션을 US News and World Report지가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후에는 예년과 다름없이 각 대학들이나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이 업데이트된 대학 랭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US News라는 일개 언론사가 내어놓은 이 대학 랭킹이 왜 이맘때면 꼭 주요 기사로 지면과 컴퓨터 화면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 여하튼 요즘 US News의 대학 랭킹은 이제 전 세계가 알아주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지가 미국 대학 랭킹을 처음 발표한 것이 1983년이니까 올해가 30번째라고 이렇게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랭킹에 대한 관심은 초기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결국은 그 대학 교육을 사용하는 그 컨슈머들이 대학에 대한 평가 자료를 얻는 손쉬운 도구로 US News and World Report지의 대학 랭킹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것이 점차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 주목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전 세계 누구나가 사용하는 그런 자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대학들도 큰 관심을 두지 않다가 이런 트렌드가 생기고 참 이 트렌드가 고착된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트렌드가 생기고 나서 대학들도 이제는 US News 랭킹에 우리 대학이 어떤 위치에 과연 있는 것일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인류 지성의 요람이라고 자부하는 이 대학교들이 대학기관이 선정한 랭킹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기관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만든 그런 랭킹도 아니고 한 사립 언론사의 평가, 그것도 순위를 매기는 식의 평가에 기분 좋을 리는 사실 없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점차 그것의 영향을 받아오던 대학들은 요즘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요즘은 US 뉴스의 랭킹 매기에 대한 불만 어린 목소리가 상당히 사실은 높습니다. US 뉴스는 미국 대학의 종류를 네 가지로 일단은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매년 랭킹을 정하고 있습니다. 83년 그때부터 카네기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 카네기 재단이라는 쪽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개의 카테고리가 뭐냐면은 National Universities, National Liberal Arts Colleges, Regional Universities, Regional Colleges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개의 그 구분은 전부 다 4년제 그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들을 구분을 네 가지로 해놓고 있는데요. 먼저 National Universities라고 하면 그 전국적인 종합대학이라고 해서 대개 그 망라된 전공들을 학부에 개설하고 있고 또 대학원이 있고 석사, 박사학위도 수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교수들의 그 research, 연구가 학부의 강의보다 더 중요시되는 대학, 큰 대학들입니다. 자연히 이제 대학원과 전문대학원들이 위주가 되고요. 학부생들보다는 대학원생들이 훨씬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전국적인 인문대학이라고 할까요? National Liberal Arts Colleges. 이 시점에서 그 university와 college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niversity 하면은 대학원이 주로 있고 대학원 중심을 하고 있고 사이즈가 크고 뭐 이런 것이 university라고 하면은 주로 college라고 하는 것은 학부가 중심이고 대학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전공도 특수한 전공들 의학, 법학, 뭐 수의학, 간호학, 비즈니스 이런 것들 특수한 것들은 없고 거의 그 다음에 거의 인문, 자연, 이런 예술, 과학 이런 것들이 주로 전공으로 되어 있는 학부 교육 중심의 대학들을 대개 미국에서는 칼리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대학들을 리버럴 아트스 칼리지라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 한국의 서울대학교 물리과 대학 이런 것들을 주로 리버럴 아트스 칼리지라고 합니다. 서울대 물리과 대학 하면은 그 안에는 공대도 없고 의대도 없고 약대도 없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문과학과 예술을 가르치는 대학들을 대개 리버럴 아트스 칼리지라고 하고 있죠. 결국은 순수한 학문이라는 것에 위주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는 되게 regional universities인데, university긴 한데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기보다는 지역에 알려져 있고, 학생이 들어오는 것도 전국계에서 몰려온다기보다는 대개 그 지역 학생이 위주가 되는 그러한 종류의 종합대학을 말하고 있고요. 결국은 광범위한 학부 전공을 가지고 있고, 대학원도 있고, 또 여러 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을 말하고요. 이런 대학들을 이제 전국적인 종합대학, 그 National University랑 차이를 두자면은 박사학위 수여가 적고, 이런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 소규모 대학, Regional College라고 하면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National Liberal Arts College와 같이 학부 교육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 지역에서 상당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학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US News World Report 같은 랭킹에서는 지역을 이 North, South, Midwest 그리고 West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네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 것이죠. 보통 North, South, 그다음에 Midwest and West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왜 East는 없는 걸까요? 그리고 West는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Midwest, West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미국의 그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죠. 미국이 원래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이 미국 그 북미 대륙을 차지하기 시작을 하면서 나라가 형성되기는 이 북미의 그 동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동쪽이라는 이스트 리전이라고는 생각이 좀 별로 없고, 애초부터 처음에 그 지역을 그 북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서양 북쪽 13개의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을 초반에 미국이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점차로 나라가 커지면서 남쪽이 가입이 됐고, 그래서 오리지널리 그 대학들이 많은 곳이 역사가 깊은 그 북쪽으로 더 치면은 메인, 뉴햄셔, 버몬트, 뉴욕, 뭐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뭐 이런 쪽이죠. 그런 쪽을 보통 노스라고 그러고, 그 밑쪽으로는 이제 어디가 있을까요? 그 워싱턴 DC를 포함한 그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뭐 이런 쪽, 그 대개 테네시까지 포함될까요? 테네시, 미주리, 알라바마, 조지아 이런 쪽.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플로리다. 그래서 텍사스를 못 미쳐서 일반적으로 그 미시시피 강 주변까지 남쪽 부분, 아칸사, 루이지애나 이런 데까지는 되게 남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데허 인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펜실바니아 서쪽, 그러니까 이제 첫 주라고 하면은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그 다음에 위스콘신, 일리노이,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미주리, 아이오와, 미네소타, 위스콘신,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네브라스카, 캔사스, 여기까지는 미드웨스트라고 해서 주로 평야 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후발에 그 미국에 가입된 그 지역들은 이제 서부다에서, 사실은 서부가 네 군데로 나눴지만 이 서부가 거의 그 면적으로 치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서부는 이쪽 그 남동쪽에서 보면은 텍사스, 오클라호마 이렇게 시작을 해서 뉴멕시코, 아리조나, 캘리포니아까지 이렇게 남쪽을 이루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콜로라도, 유타, 네바다, 또 산 쪽에 많은 산을 가지고 있는 와이오밍, 몬타나, 아이다호, 그 다음에 북서쪽에 있는 오레건, 워싱턴 이런 데까지는 대개 서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륙에서 멀리 떨어지는 알래스카나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까지도 되게 서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을 지역적으로 나눌 때는 North, South, Midwest, West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서 대학의 랭킹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그럼 과연 대학에 뭘 보고 이 US 뉴스는 그 랭킹을 정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16개의 그 지시자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 indicators of academic excellence. 그래서 학문적 수월성을 표시할 수 있는 16가지 인자를 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 16개 인자들은 이제 어떤 것은 상당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대학교에 지금 SAT 점수,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대학교에서 자료를 줄 때 그 자료는 아무래도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겠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주관적인 자료도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의 총장한테 당신 생각할 때 예를 들면 하버드라는 대학은 학부의 그 학문적 수월성 또는 명성을 5점 만점으로 한다면 몇 점을 주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 대답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이런 약간의 주관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지시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16개의 인자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 답들을 평균을 내는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물론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좀 더 무게가 있고 어떤 건 좀 더 가볍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다 그 US 뉴스의 랭킹을 담당하는 이 부서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16개 인자들은 상당히 이제 많은데 한번 처음부터 한번 대략의 것을 짚어보자면은 어떨까요? 대학교가 신입생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SAT 점수를 받아보죠. 그다음에 ACT 점수를 받아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런 입학시험 점수를 사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금 이 US 뉴스의 그 랭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학교들은 그 랭킹에서 제외가 돼 있고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적은 대학도 사실 랭킹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가 아주 작은 대학인 경우에 예를 들면 전교생이 200명밖에 안 된다. 이런 학교들은 이제 랭킹에서 제외되어 있고요. 학생 대부분이 평범하지 않은 학생들, non-traditional students인 경우 또 제외되고 대학 저학년이 없이 고학년만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도 랭킹에서 제외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그 표준에 따라서 영리목적 대학,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업훈련 위주의 대학, 이런 대학들은 랭킹을 매기지 않는 대학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예술, 비즈니스, 그리고 공학 이런 쪽에 특화된 대학들도 랭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강남 스타일로 뜨고 있는 우리 싸이가 다녔다는 그 버클리 음악대학, 이 대학은 랭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랭킹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92%는 대학들이 제출한 데이터라는 것이 또 이 문제라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 랭킹에 거의 개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주로 자신들을 또는 자신들의 peer, 다른 대학들을 평가하는 데 대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 쓴 그 랭킹에는 1800개 대학교가 평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400개는 랭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00개 정도 대학들은 데이터를 받았지만 랭킹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제 다른 계획을 위해서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데이터들을 제출할 때 다 주는 거는 또 아니죠. 대학교마다 자기네들이 내고 싶지 않은 건 내지도 않고 또 이럴 때는 이제 다른 소스들에서 데이터를 충당해서 사용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의 봉급 뭐 이런 거는 이제 대학들이 잘 제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 대학 교수 협회 이런 데서 찾아서 사용을 한 것 같고 학생의 졸업률, graduation rate 같은 거는 또 다른 자료에서 또 동문들이 기부한 기부율, alumni giving rates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자료 예를 들면은 the Council for Aid to Education이라는 기관에서 만든 자료를 사용했고 학자금 보조 수혜, 뭐
교직원에 대한 거, SAT와 ACT 점수, 합격률, 졸업률, 비나고율 또 이런 것들은 대학이 주지 않았을 때는 미국 교육성, Department of Education의 그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라고 해가지고 교육통계청의 자료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제 랭킹을 매길 때 필요한 데이터가 전혀 구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또 어떡하느냐. 부득이하게 조사 측에서 추정치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랭킹이 발표가 되어 있는 그 잡지의 그 특별판 있지 않습니까? 뭐 2013년 에디션 America's Best Colleges. 요즘은 그냥 Best College라고 그러는데 이 잡지를 이제 사셔서 보실 때에 그 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에 N/A라고 이렇게 데이터 다른 대학은 숫자가 써 있는데 요 자리에는 N/A 이렇게 써 있다면은 대개 이 랭킹 계산의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요즘에 또 대학들이 랭킹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결국은 좀 우수한 대학들인데 US 뉴스에 데이터를 주기를 거부하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추정치로 랭킹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정확한 데이터들로 이 랭킹을 정했다고 볼 수는 사실 없죠. 이 소위 말하는 16개의 그 아카데믹 퀄리티, 학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디케이터, 이 지시자들을 보자면은 타 대학의 행정관들이 평가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비낙오율, 보통 이거를 비낙오율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들의 그 자원, 교수 스스로의 그 자원, 훌륭한 교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student selectivity라는 거는 이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부분 있죠. 그건 뭐냐면은 대개 학교가 학생을 뽑지만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3만 5천 명이 지원을 했는데 2,500명을 합격을 시켰다. 그러면은 합격한 학생 나누기 지원한 학생 하면 그것이 합격률이고요. 그거는 전적으로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2,500명의 학생들 중에서 1,600명이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합격한 학생들로부터 몇 퍼센트 학생이 그 학교를 결국은 다니기로 결정을 했느냐 이런 걸 보통 대학교에서는 yield라고 합니다. yield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yield가 높다 이 소리는 합격한 학생이면 대부분 우리 학교에 온다 이렇다면 yield가 높은 거고 그런 학교는 학생의 학교 선택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그 랭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자원, financial resources.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사실 돈이 많은 학교가 있고 부유한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사실 돈이 별로 없어서 힘들어하는 학교가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문의 기부률, alumni giving 해가지고 몇 퍼센트의 동문이 얼마만큼의 기부를 하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러운 면이 많은데요. 미국의 우수 대학들은 동문들이 졸업한 후 자기 학교에 꾸준히 기부하는 것이 상당한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비교가 거의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학교는 결국 좋은 학교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도 랭킹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카운슬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학에 지원시키는 그 각 고등학교의 카운슬러들에게 물었을 때 대학을 어떻게 점수를 주겠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점수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졸업률, 들어간 학생이 대개 몇 퍼센트가 졸업을 하는지, 그것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어떤 기한 안에 70%가 졸업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80%가 졸업하고 있다. 또 어떤 학교는 90%가 졸업하고 있다. 이 소리는 점차로 학교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 그 랭킹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그런 것들 중에 생각하고 있는가? 대개 대략 한 22.5%에서 25%, 그러니까 결국은 한 4분의 1 랭킹에 포함되는 그 지시자의 중요도의 한 4분의 1은 학부에 대한 학문적 명성 또는 지명도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US 뉴스의 대학 순위를 매길 때 4분의 1 정도는 학부의 학문적 명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US 뉴스는 학술적인 동료의 평가 설문조사라고 해서 각 대학의 최고위직에 있는 그 총장이라든지 무슨 처장, 입학학장 이런 사람들이 다른 대학교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대학들은 과연 교수들이 얼마나 가르치라는 열망이 강할까? 뭐 이런 것처럼 그 무형의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식이죠. 상당히 주관적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이 반영되는 어느 정도는 비과학적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님들께서도 서울대는 역시 최고야 젊어서부터 가지고 계신 생각이 꾸준히 그게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는 사실 없죠. 또한 그 최고 우수한 고등학교로 평가되는 그 고등학교의 카운셀러들, 그 다음에 가장 큰 사립고등학교의 카운셀러들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총장, 뭐 이런 이 박처장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각 대학들, 1400개의 대학들의 학부 학술 프로그램을 1부터 5까지, 5가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1은 가장 덜 훌륭한 해가지고 점수를 내는 겁니다. 그 1400개의 것을 다 질문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5점에서 뭐 1점, 뭐 저 같으면 웬만한 아이비리그 학교라든지 우수명문 사립학교 또는 우수출입대학은 5를 주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은 내가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1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모르면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런 모른다는 답을 제외하고 점수들을 모아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 점수들이 이제 랭킹의 4분의 1에, 랭킹을 뽑을 때 4분의 1에 해당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가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학생의 그 retention rate가 한 20%에서 2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낙어율, retention이라는 거는 신입생 중에서 몇 퍼센트가 2학년으로 진입하는가 하는 거하고 또 신입생의 몇 퍼센트가 결국은 졸업하느냐 이거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신입생이 6년 안에 졸업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2학년으로 진입하는 것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룰 중에서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6년 안에 졸업하는 그 퍼센티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80%를 보고요. 그다음에 신입생이 2학년으로 진입하는 거를 한 20%로 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학생의 비낙고율이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4분의 1 중에 5분의 4가 이제 졸업률이니까 결국 졸업률의 그 미국 대학 랭킹에서는 거의 한 2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20%는 졸업률. 그 다음에 한 5%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또 다른 25%는 다른 대학교나 고등학교 카운셀러들이 생각할 때 이 대학에 점수를 몇 점 주겠느냐. 학문적 명성을. 그게 이제 50%를 차지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한 또 한 20%를 뭘 보냐면 교수 자원, faculty resource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봅니다. 교수 자원을 평가하는 건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학생 수 20명 미만의 클래스가 몇 퍼센트냐. 클래스의 학생 수가 적을수록 그 훌륭한 수업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50명 이상의 클래스는 도대체 몇 퍼센트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좀 점수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수의 본봉과 베네핏을 포함한 그 교수의 봉급들이 적으냐 많으냐, 많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교수들이 그 자신이 가르치는 그 해당 필드에서 최고 학위를 취득한 교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영문학 전공의 최고 학위라고 하면 PhD겠죠. PhD를 얻은 교수들이 100%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고, 50%가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좀 덜 훌륭한 걸로. 뭐 이게 사실 진정으로 대학 교육의 질에 연결되진 않죠. 학위가 없으신 분도 더 훌륭한 수업을 가르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정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정할 수가 없냐면은, 결국에는 이 랭킹을 만들기 위해서는 숫자적인 것을 도합해서 랭킹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16개의 그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만을 만든 것이고, 수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수로 표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표현하게끔 해서 그것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 자원에 대해서 한 20%,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뭘 선택하냐, 학생의 선택도, 그러니까 그걸 한 15%를 본다는 겁니다. 대학의 학술적 분위기는 학생들의 그 능력과 야망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성적이 높다, 그렇다면 능력이 높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제 SAT를 치른 학생들의 그 critical reading 점수하고 math 점수, 또는 그 SAT 대신 ACT를 치른 학생인 경우에는 그 종합 점수 composite ACT score, 이것을 가지고 그 대학의 학생 선택도라는 것의 절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대학을 선택했다, 그게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이 대학을 얼마나 선택을 했느냐, 이런 식의 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의 학생 선택도가 이제 그 랭킹의 15%를 차지하는데, 그것의 절반이 이제 SAT 점수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랭킹의 7.5%는 SAT 점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대학의 학생 선택도의 나머지 40% 정도는 뭘 보느냐면, 과연 그 합격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탑 10% 권역에 들어있었느냐, 그런 학생이 대개 몇 퍼센트냐. 뭐 아주 우수한 대학교 같은 경우 하버드니 이런 데는 99%, 97%, 9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던 학생들이 다 거의 신입생은 뭐 이런 거고, 특별히 SAT 점수가 또는 학교의 랭킹이 굉장히 중요한 주립대학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치면은 U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욱 두드러지죠. 그래서 뭐 거의 100%에 육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UCLA에 합격한 학생의 거의 100%는 상위 10%, 고등학교 때 상위 10%였다. 물론 그거는 실제로 보면은 상위 10%가 아니라 상위 한 2% 안에 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률이 학생 선택도의 한 10%를 이루고 있는데, 합격률이라는 거는 몇 명의 학생이 지원을 해서 몇 명이 합격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하버드 같은 경우에 뭐 3만 5천 명이 지원을 해서 2,100명이 합격을 했다. 뭐 5.9%다. 이런 것이 이제 합격률이 되겠는데, 이 합격률은 그러니까 총 랭킹에서 결국은 1.5%밖에 사실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학생 선택도가 15%인데 그 중에 10%를 이제 합격률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위권 대학들은 다 매년 그 대학의 합격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거의 한 해에도 오르지 않고 합격률을 지금 낮춰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랭킹의 한 10%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1인당 대학이 얼마나 경비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학교가 투자를 많이 하고 돈을 얼마나 썼느냐 나누기 학생 수, 이게 이제 학생 1인당 대학이 얼마나 경비를 사용했느냐인데, 좋은 학교는 아무래도 돈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졸업률의 발전, 졸업률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느냐 매년, 또 동문들은 얼마나 학교에 기부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16개 지시자를 사용하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무겁고 또 어떤 거는 상당히 가볍게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서 총점들을 내서 최고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해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고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만들고 해서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대학이 넣었다는 것이고 많이 빠진 데이터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제가 요즘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대학들이 이 정확한 데이터를 잘 제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상당한 상위권 대학들이 이 랭킹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데이터를 건네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데이터를 건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죠. 저는 그럼 이 미국 대학 랭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이 랭킹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지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지가 대학 랭킹을 시작한 이래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사실 대학을 평가할 때 숫자로 전환할 수 없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을 어떻게 숫자로 평가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랭킹을 정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중요한 가치를 정하고 그걸 잘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숫자화할 수 있는 지시자들을 골라서 그것도 대학들에게 또 그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아서 그리고 심지어 명성에 관해서는 그 대학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 대학을 평가하는 그걸 또 숫자로 표현해달라고 해서 총점을 구한 다음에 순서를 매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사실은 있죠. 요즘 그 많은 대학들과 언론들이 회의적인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BS 뉴스의 린 쇼네시라는 사람은 왜 US 뉴스의 칼리지 랭킹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네 가지 이유를 칼럼으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수 자원이나 재정적 자원의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대학들이 랭크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쓴다. 근데 그 돈을 쓸 때에 대학들이 돈을 쓰니까 좋기만 하느냐. 결국은 학비가 오르고 학생들이 그 빚을 안는 셈이다. 그러니까 대학 랭킹이 학생들에게 빚으로 연결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둘째로는 아니 합격률이라는 것이 그 대학에서 그 학생이 배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건 큰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셋째로는 대학들이 그 자기 대학의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그 SAT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보고하는 그런 불법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사실 발각이 되는 것들이 요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위권 대학에서 그런 거짓이 발견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대학들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로는 대학 관계자들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대학들에 대해서 어떻게 미인대회 점수를 매기듯이 점수를 매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학 총장들이나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그 학장들, 거의 아주 유수한 대학들, 상위 뭐 50위 안에 드는 대학들입니다. 이런 대학들 총장이나 학장들이 대개 이 US 뉴스의 대학 랭킹을 아주 우선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럴 아트 칼리지들의 경우에는 이 US 뉴스의 상위 랭크에 포진한 거의 모든 대학들의 학장들이 이 서베이 여기 협조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학부의 그 명성도. 예를 들면 예일대학교 총장한테 하버드는 몇 점이냐? 1점부터 5점까지.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은 객관성과 정확성이 전혀 없는 데이터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US 뉴스 랭킹에 또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대개 이 이유들이 거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필요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마다, 가정마다 중요한 인자들, 필요한 인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권하기는 이 랭킹에만 의존한다는 거, 이런 그 잡지에서 아주 훌륭한 자료이긴 하지만 이 랭킹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꼭 칼리지 비짓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에게 맞는 대학 랭킹 이거를 각자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US 뉴스 대학의 랭크를 저라면 이렇게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대학 지원생이라면 그 SAT나 ACT의 그 25%에서 75% 점수, 이게 그 랭크에 나와 있는데, 또는 또 고교 상위 10% 졸업생의 신입생 중에 그 퍼센티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기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아, 내가, 나의 SAT 점수는 이 대학의 신입생의 대략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가. 내가 고등학교 졸업 그 랭크를 감안할 때 이 학교에 되게 몇 퍼센트에 내가 속하는가, 이런 거를 타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100%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 이 정도라면은 내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합격 가능성을 추정을 할 때 사용을 하시고, 그런 학교들의 그룹을 정할 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학교는 대개 내가 생각할 때, 물론 이거 정확한 거 아닙니다만, 내가 한 신입생에 한 10%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상위 10% 안에? 또는 내가 한 하위 한 40%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식의 감안을 해서 대학의 그룹을, 합격이 가능성이 높은 그룹, 적은 그룹,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골라볼 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 대해서, 미국의 대학교들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명성이 높은 대학들은 어느 대학들인가? 아무래도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은 내가 비록 모른다 하더라도 괜찮은 대학들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또 이 정도 군이라면 내가 잘 모르는 대학들이지만 나하고 좀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대학들이 아닐까, 이런 짐작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랭크들을 보실 때는 이 랭크가 절대적인 랭크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순위에 있는 대학들을 순위로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35위이고 이거는, 요거는 40위니까 35위가 내가 더 정이 간다. 40위 여기는 후진 학교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제 이 랭크 말고도 다른 언론기관이 내어놓은 랭크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각 랭크마다 학교의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까 뭐 고민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 워싱턴 먼틀리라는 그 잡지에서 만든 랭크도 있는데, 여기는 얼마나 가난한 학생들에게 유리한가 하는 것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랭크입니다. 부유하지 않은 학생들을 많이 뽑는다.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일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Forbes나 잡지, 또 Newsweek 같은 잡지에서 만든 랭크들도 있습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리 사업을 하고 있는 Princeton Review나 또 College Prowler 같은 데서도 랭크를 만들어서 내고 있고요. 또 The Times, 그 영국의 Times지는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Ranking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대학만 아니라 자기 영국 대학이라든지 심지어는 한국 대학, 전 세계 대학을 뭉뚱그려서 랭크를 만든 그런 랭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랭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적절한 대학,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대학들의 랭크,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랭킹을 만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 1위로 지원을 하고 귀중한 합격을 쟁취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